자, 오늘은 친절한 예수님, 친절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예수님. 자, 친절, kindness. 이 친절은 삶의 양념 같죠. 예, 몸이 건조한 것 같은데 이 친절이 한두 방울 들어가면 삶이 굉장히 더 맛있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친절 말고 누군가의 미움, 염려, 근심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죠. 하루를 시작해도 누군가의 그 진짜 밝은 미소가 삶을 더 브라이트하게 하죠. 또 누군가의 어떤 째려봄이 삶을, 그렇죠? 왜 웃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분 안 계세요, 집에. 어쨌든 이 친절함이 굉장히 참 소중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친절이 뭔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직업이 친절 서버다 보니까 이 친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친절을 팔고 있잖아요. 친절을 통해서 이제 팁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뭐냐면 이게 돈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어도 웃고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진심으로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웃고 있을까요? 예, 아무리 손님이 저한테 좀 저를 마음 상하게 한다 해도 일단 미소, 웃음, 얼굴은 이러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일하면서도 생각해요. 너무 가식적이다, 이진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 뭔가. 또 한편으로는 가식적인 제 모습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좀 힘들면요, 친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친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친절하면 뭐 나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고, 실은 또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지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또 친절하기 쉽지 않죠. 몸이 피곤하면 또 누군가한테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일단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친절하기 되게 힘들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갈팡질팡 오르락내리락,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또 염려와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친절, 그런 친절을 나누는 삶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되면, 우리의 염려하던 것이 해결이 되면,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음의 피스를 얻어요. 상황 평화를 얻죠.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 따른,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없는 평안을 예수님은 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과 어떤 그런 불신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능한 평안. 평안이 없으면 당연히 친절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는 친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평안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어떠한 어두움도 이기는 그런 능력의 평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장 중에서도 20장이에요. 그런데 20장,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제 20장 이야기를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20장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도 제 시선을 좀 이렇게 사로잡는 것은, 제가 pay attention 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친절하시다. 이게 저한테 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살고 먹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정을 나누고 했던 제자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막. 그래서 실은 관계가 다 깨진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 2만 명 먹이고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럴 때는 분위기 좋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또 한심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을 보이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실망시킨 사람에게 친절하다. 나를 배신한 내 뒤통수를 딱 때린 사람한테 친절하다. 예, 어떠세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친절하셨어요. 물론 자신이 옳다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엄하셨죠. 컨프런하시고 굉장히 이제 엄하게 하셨지만, 근데 항상 예수님은 작은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하셨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잖아요. 그렇죠? 팁을 많이 주는 분에게는 약하고 팁을 적게 주는 사람에게는 좀 막 함부로 대하고, 저는 안 그렇지만 뭐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약한 자에게 더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시고, 또 강한 자에게, 세상의 강한 자에게 강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은 또 법칙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이 지금 막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이지. 하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달라. 누구든지 큰 자는 serve하는 사람이야. 예. 근데 이 servant라는 게 막 허드렛 일을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는 serving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지식과 능력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serve하는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종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약자에게 친절하셨던 것은 부활하신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원래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예, 험한 말로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눈물 흘리고 있고요. 눈물, 슬픔, 두려움, 불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도망친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책망하실 만한데, 분명히 혼내실 만한데, 분명히 이게 플레전한 상황은 아닌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은 참으로 기이하게도 미스테리어슬리 카인드 하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자, 우리 한 장면 한 장면씩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20장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 무덤에 그 동굴에 돌이 옮겨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다음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세 번째가 되는 날 이제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생각하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와서 확인해요. 정말 동굴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당황하죠. 자, 그런데 본문은 친절하게도 그래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제자도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재밌죠? 안 재밌다는, 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정보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들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직 알고 있지 못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어떤 면에서는 아는 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그랬어요. 부활의 그 현장에서 전혀 감이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었어요. 시체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11절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천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죽어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어. 부활한 거야. 내가 죽음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한테도 형제들에게도 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야 아직도 어떻게 그걸 몰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세요. 친절하게 무지한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같은 날 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 그 무덤에서 예수님 만났죠. 근데 같은 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꽁꽁 잠근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요 당신의 영인 홀리스피릿을 또 주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주일 밤이에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는 부활의 기쁨보다는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도 모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요. 눈을 꼭 잠고 있죠.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친 죄목으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강하고 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담대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연약하다 못해 믿음의 흔적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한 꺾인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망이죠.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 가까이도 가지 않았어요. 가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이셨는지 감히 보지도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초라한 겁쟁이들입니다. 자, 혼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야 봐라 내가 부활했잖아.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 내가 나사로도 살렸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꾸짖으셔도 할 말이 없죠. 아니면 아, 이 자식들 정말 신앙이 없구나. 다른 곳 가서 교회 개척해야겠다. 이렇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직접 찾아오세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얘들아, 너희의 믿음 없음을 꾸지람하기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왔어. 자, 이 손을 봐. 그 옆구리를 봐. 이게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증거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님까지 전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진 실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 예, 그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여기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뭔가? 세상에서 잘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자신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모임이 오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요.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고요. 실패 가운데 골방으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구원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요. 얘기하시죠. 꾸지람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못 믿어?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 찬양이 없어? 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불러? 기도를 그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되어주세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주,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예수님에게 있구나. 이것을 이 장면에서 좀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오늘까지 두 번째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장면을 볼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이라서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라고 요한이 이렇게 수척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볼게요. 참 기이하게, 신비하게 친절한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있죠. 24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에 도마를 만나주신, 토마스를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도마의 그 지금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줍니다. 24절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조차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왜 없었을까? 도마의 하는 얘기를 보니까 상황 쫑 났어. 이제 뭐 더 이상 가능성 없어. 계산이 다 됐겠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익이 안 되니까 관계를 끊듯이 다 끊고, 인생 허비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완전히 불신 가운데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완전히 뺨 맞을, 예수님한테 뺨 맞을 정도죠. 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네 가지 없이 할 수가 있을까? 진짜 믿음이 없구나. 진짜 완전 배신자구나. 그런데 도마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있었어요. 26절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 8일 후에. 근데 8일인데요. 당일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날은 일요일 주일 밤이에요. 주일 밤에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고요. 도마도 거기에 있고요. 그 예수님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자, 요한은 일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주일에, 일요일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Loving kindness. 너무 친절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보니까 이것이 꾸지람을 하시는 이야기로 보이기보다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도마를 위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서브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친절하심은 도마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맛보는 그런 깨달음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도마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오죠.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당신이 구원자군요. 이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맛을 보니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My Lord, My God. 이거는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황제를 호칭할 때 Caesar, my Lord, my God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여전히 지금은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강대한 군사력과 황제의 권위, 세상의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죠.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은혜와 사랑,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왕은 더 이상 나에게 주인은 세상이 아니야.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주신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요. 과연 교회가 뭔가? 확신에 가득 찬 신앙 고백과 어떤 열심과 많은 사역들, 멋진 교회 건물과 멋진 설교와 찬양들,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그 누구도 먼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불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진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여 이 교회를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진리를 가르쳐 주나요? 누가 진리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나요? 멋진 찬양? 프로그램? 누군가의 멋진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시고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지 직접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도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삶 속에 선명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진리를 또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 그 평안은 친절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마땅해요. 예수님 평안을 전해주시죠.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는 얘들아, 얘야, 한결아, 내가 이 못자국이 너를 위한 거야. 희영아, 나를 봐. 이 창자국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요. 아, 나의 주, 나의 왕, 당신 같은 분이 없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도마의 어떤 현실 상황 가운데 무언가 뾰족하게 뭔가 바뀐 상황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로마 제국의 살기 등등한,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 사단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여전해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경험하는 평안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간절히 구했더니 무엇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이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실 평안은 충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친절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까지 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이렇게 친절하신데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친절하신데, 이렇게 좋으신데, 선하신데,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빌라도는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셨으니까 당연히 빌라도를 찾아갔을 거야 라는 질문보다는 왜 예수님은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록은 없는 것일까?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한 빌라도가 양심이 있다면 힘들었겠죠. 아내가 관여하지 말라고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얘기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기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시진 않았을까? 왜 그에게 평안을 전해주시진 않았을까? 또 유대인들은 어둠의 가운데 신앙적인 잘못된 열심으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는데 왜 그 유대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신 걸까? 그 거짓 신앙에 속아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는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유독 제자들에게 친절하세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양, 당신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온 자들, 양이에요. 여전히 장님이고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동굴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예수를 찾아 동굴까지 찾아왔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함께 모여 있었어요. 물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 불신했지만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이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과 우주의 우리의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진리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교회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죽음을 이기신 이 세상의 참주인 참왕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친절함에 감격하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이사야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여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나무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서 존귀한 자로 경험하게 하세요. 빌라도가 동굴을 찾아왔더라면 마리아를 붙잡고 예수의 부활을 물어봤더라면 제자들의 자리를 물음으로 찾아왔더라면 하지만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빌라도도 다른 유대인들도 애초에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엉망으로 했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구원자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참 친절하세요. 그들은 무지했고 두려웠습니다. 믿음을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주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평안을 전하시고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직접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걸 그 신앙의 신비가 진행되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금요예배 아무것도 실은 안 해요. 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어떤 뭐가 있지는 솔직히 없죠. 우리 찬양팀도 어떤 잘 훈련된 찬양팀 한 팀이 계속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도자도 바뀌죠. 설교자도 계속 바뀌어요. 설교자도 순장님들 돌아가고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나눔을 하죠. 기도도 누가 특별하게 기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 꺼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금요 예배가 사람이 많아져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이 가운데 사람들이 더 간절함 갖고 모이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금요 예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모일 때 옷을 예쁘게 입고 오고 잘 준비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네, 여러분들의 마음 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평안을 전해주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손과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친절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맛보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좋고 상황에 따라서 나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그렇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